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요 가까운 데로 집회를 한번 나갔었는데요. 오 목사님이 1시간 거리인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10시간 걸려서 갔대요. 여러분, 1시간 거리를 10시간 만에 갔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같이 출발했던 어떤 분은 3시간을 가다가 할수 없이 옆으로 빠져나와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오 목사님 경우는 돌아올 수가 없어서 가야 하니까 가긴 갔는데 결국 10시간 갔대요. 남의 일이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안 됐다, 그죠? 여러분,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간 사람하고, 대학을 삼수, 사수 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누가 더 고생을 하나요? 한 번에 들어간 사람이 고생이 제일 적죠? 한 번에 들어가면 될걸왜세 번, 네번 고생해서 들어가느냐? 뭐, 누군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자초해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부할 때 제대로 해버리면 그 고생 안 해도 되죠. 근데, 할때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고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한 방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걸 뭘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한 시간 갈걸 10시간 걸리든지, 아니면요, 한 방에 들어갈 걸몇번 고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천국이 삼수사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 고생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라 그러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한건 하나도 없다 싶을 만큼 저절로 저절로 갔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리저리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결론은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답입니다만은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고속도로처럼 쫙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 고생을 잔뜩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천국에 들어가면서 누구는 평탄하게 가고 누구는 왜 그렇게 헤매느냐.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점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선한 왕이 정말 드물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 중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도 선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한 8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선하다고 했던 왕도 끝까지 선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요, 변망덕한 왕이 됩니다. 왜 변망덕이 되죠?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빼내서 간신히 살려가지고 몰래 키워요.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얼마만큼 은혜를 갚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빼내서 살려서 왕으로까지 해준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는 왕이 등장해요. 선한 왕이었다 그래요. 평가는 선한 왕으로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변망덕한 왕이 되죠. 선한 왕 중에서 끝에 가보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배교하는 왕이 나와요. 분명히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실수를 다 저질러서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왕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고 평가한 그 왕들이 온전하게 선하거나 끝까지 선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분 소개를 하려는 사람이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럼 남쪽 유다의 3대 왕이에요. 세 번째 왕. 뭐라고 성경이 평가하느냐면요. 이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보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러는 것도 정말 귀한 평가예요.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했던 41년 동안 이 나라가 거의 태평시대를 살았습니다. 41년간 통치했는데 거의 태평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오점을 남겨요. 마지막에 가서 또 변심해서 오점을 남기더라. 우리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 한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4장 1절에 보시면 그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럽니다. 우선 초창기 10년이 참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하면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시대가 10년 동안 이렇게 태평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종교개혁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왕이었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 15장 3절에 있는데요. 15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가르침도 없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냐 싶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솔로몬 왕이 말년에 그 이방의 공주들을 많이 들이면서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솔로몬을 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요 악한 왕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왕으로 지냈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의 손자 여전히 악한 왕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 때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말씀을 가르친 자도 없었더라 그랬는데 이 아사 왕이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이 증손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그 위에 자기 조상들이 많이 늘어놓았던 우상들을 전부 제거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지 이유 설명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요. 참 괜찮은 아들이 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여하튼 아사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는 안 드러나 있는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아사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섬겨오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전부 척결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했더니 나라가 10년 동안 태평하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평성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네요. 그렇게 보면 왜 성경이 아사왕이 선한 왕이었더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아사왕의 시절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돼 있죠. 구스, 뭐 이집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왕이 100만 군대와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침입하는 겁니다. 이때 아사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는 50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이 군사를 가지고 아사는 기도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0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승리죠. 옛날 군대요. 전쟁이요. 머리 숫자 갖고 싸우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는 군대로 이 대군, 100만 대군이면 대단한 건데 물리쳤더라. 그것도 기도함으로. 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 아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말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이때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때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사의 기분이 어떠할지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때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겸손하게 그 선지자에 엎드려서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 돼간다 싶으면요, 이게 교만이 끝도 없이 교만해져서 실수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에도 겸손하게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동안에 남아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사 시대에 그 긴 기간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평안했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정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이 우리식으로 합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마구 내려오는 거예요. 아사왕의 나라 시대가 얼마나 평온하고 좋았으면 쪼개져서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남북현상하고 비슷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남쪽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란 뜻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유다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당시에 북쪽의 왕이 됐던 사람은 쿠데타로 왕이 됐던 바하사 왕이 있습니다. 이 바하사가 이 남쪽의 아사 왕과 사사건건 싸웁니다. 그런데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바하사하고 아사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 전쟁이 별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사 왕은 한쪽에서는 태평성대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바하사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지만 그것이 전혀 위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 생각하면 걱정이 좀 되세요? 핵을 만들었다는데, 군사가 저렇게 많다는데, 자꾸 도발을 한다는데 걱정되세요? 하나님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 왜 자꾸 시비를 걸까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안 걸어요. 불안하니까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개가 왜 사람을 무는지 아세요? 개가 사람이 두려울 때 뭡니다. 사람이 개 앞에서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는 꼴을 보면 개가 물어요. 근데 그 앞에 당당하게 서가 겁을 안 내면 개도 함부로 잘 안 물어요. 여하튼 오늘날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자꾸 저리 집적거리 삼는 거 하고, 아사왕 시절에 남쪽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북쪽에서 자꾸 건드렸지만 그거 문제가 안 됐더라.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아사왕의 시대가 그렇게 태평한 세월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 이후에 아사왕은 여전히 허물어졌던 여호와의 전을 다시 중수하고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요, 갈수록 예쁜 집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나가는데 세상에 태후가, 우리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 보면 저 모친이라고 돼 있는데 굳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거 잘 분간 안 하고 그냥 뭐 아버지라고 묘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돼 있는데 실상은 아마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태후가, 왕의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아사 왕이요,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 전부 불살라버렸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통치를 해나갔던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또 아사왕의 시대에 전쟁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났더라면요, 이 아사왕은 거의 완전 무결한 왕, 흠이 없는 선한 왕이 될 뻔한 겁니다. 그런데 말년에, 진짜 말년에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사 왕이 이스라엘에 도전을 해왔는데 그게 뭐냐니까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바사가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대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독한 방법으로 남쪽을 치려 한 건데 그 라마를 건축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휴전선 부근에 아주 강력한 진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 하는 거죠. 아마 주 목적은요, 그걸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어떻게든지 건드려 볼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남쪽을 겨냥해서, 여러분 현재 북한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휴전선에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휴전선까지 전부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요, 이게 남쪽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사 왕이 하는 게 바로 이런 짓이었는데 아사 왕이 정말 말년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끌어내서 아람 왕에게 아람 왕, 그러니까 베나다시입니다. 그 베나다 왕에게 뇌물처럼 보내고는 북쪽 이스라엘을 좀 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바하사 왕이 북쪽 경계가 위험해지니까 이거 공사하던 것을 포기하고 그쪽을 지키러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위기가 부닥쳤을 때에 아사 왕이 거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 긴 세월 동안 위험도 없고 평안한 세월을 지냈는데 말년에 조그마한 위험이 닥쳤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베나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뭐 힘이 약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조금 힘을 돕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까지 다 끌어내서 갖다 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봐도 된다는 뜻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사 왕에게 책망을 하는데요. 그게 16장 9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단어 가운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망령하는 게 우리식으로 좀 쉬운 말로 하면 일종의 노망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말년에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저도 조금 알 듯 싶어요. 왜 그러냐니까 평생 온전하게 사셨던 분이 연세가 많이 드니까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하요. 아니 전에는 저분이 안 그랬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망령되고 노망이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에게도 정년이란 걸 만들어 뒀나 봐요.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년이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사람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봐요.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더라.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일찍이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늙어 죽을 때까지 왕위에 있었더니 결국은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운 아들 하나 죽게 만들고 나라의 충신들이 많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너무 오랫도록 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연세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물려줘야 할 때가 됐구나. 내가 물러나야 할 때가 됐구나 싶을 때는 물려주는 게 아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얕은 아사왕은 너무너무 오랜 세월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마지막에요 판단을 잘못하게 된 이것이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보면 망령된 짓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아 이게 노망이었던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 보면 우리나라에 위험이 처해왔을 때 우리 힘으로 다 안 될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지 이 난국을 타개해보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잘 왔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를 들어서 도와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있던 보물까지 다 갖다 놓은 것 보면 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번 순간에도 이때도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 다 격파해서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이제 왕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전에 구스가 100만 군대를 치고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격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더니 아사 왕이요.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던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투옥해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학대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지금 이날까지 전쟁이 없이 그렇게 평안한 세월을 누릴 수 있던 것은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이지 이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아사 생애에 구스 왕이 한번 쳐들어오고 난 이후에 전쟁다운 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그럽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는 이 순간부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오는 건요. 나라가 힘이 없고 그 나라가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변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나라 형태를 보면 일어난 우리나라에 일어난 전쟁이나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이나 그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안 섬기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 변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권력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 눈에는 이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두 군데에서나 아사왕은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하 여기를 보면 말년에 변심이 됐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말년에 변심된 것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면서 그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말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주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우리는 사람의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잘못 하나를 물어서 그 이전에 잘하던 것까지 다 감춰버립니다. 다 무시하고 잘못했는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아사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변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아사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더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이 아람왕과의 관계에서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또 하나 생겨요. 그 7세 말년에 발에 발병이 났는데요. 병이 났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거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병원이나 의사나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잘 쓰는 것은 잘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의원이나 약 전에 안 쓰겠어. 이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적어도 아사 왕이 그럴 때에 의원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입장에서 더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어야 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의원을 먼저 찾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용해서 아프기만 하면 병원 약 안 쓸 거 약하고 기도만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은사로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잘 써야 되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사가 말년에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꼭 왔다 갔다 흔들려 가면서 뭐 그러면서 가는 거냐? 아니면요? 곧게 똑바로 하나님만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예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엔 길을 잘못 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일편단심 예수님만 향하였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똑바로 앞만 보고 걸어갔던 사람이란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갈팡질팡 좀 했지만 그 뒤 성령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신앙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갔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도요, 믿음을 일단 한번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간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칭찬받고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들이 대체로 왕들이에요. 솔로몬이 그랬고 아사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은 거의 잘 변하지 않는 데 반해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나마 내가 목사가 됐으니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천하의 논팽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목사님들 참 많아요. 저는 어느 쪽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잡기에 능한 쪽에 해당됩니다. 잡기에 능하다는 게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송창식이 아니라도요. 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전 다행인 게 어릴 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버린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준 좋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열심을 품는 대신에 이것저것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많아서 잘 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취미를 다 끊어버리고요. 말씀만으로 가자. 저는 일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좌우로 흔들린 적이 별로 없는 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목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왕 보세요, 왕. 자기 권력으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선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걸 본문 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왕이 아닌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잘 섬기지만 먹고 살만하고 걱정이 다 사라질 때쯤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참 쉽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후회해요? 가진 사람이 후회해요? 흔히 하는 말 있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있다고 더 많이 베푸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면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말한 대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뭐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이게 변함없는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 끝까지 정말 끝까지 선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성경에서 내릴 수 있는 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안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 몇 년이 필요하나요? 사람 변하는데 몇 년 걸려요? 어떤 거는 평생 가도 변하지 않아요. 진짜 고약한 버릇 가지고 있는데 저 고쳐보려고 애써도요. 평생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쁘게 변할 때는요.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하고 같이 있던 집사님들 중에 못된 집사님들 많아요. 사람이 7년쯤 가니까 변하더라. 뭐 어디서 그런 걸 봤나 봐요. 7년 동안은 정말 다른데 7년 지나니까 변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난 늦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은퇴할 때까지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으니 난 아마 변할래도 변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난 안심해도 될 거야. 이랬더니 이 못된 집사가 뭐라 한지 압니까? 목사님.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럼 한테 탁 때려버리려면. 그래도 목사님 보니까 예 목사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주면 좋을 긴데. 그럼 밉다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속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중심을 굳게 잡는 훈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굳게 잡는 훈련,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중심 굳게 잡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요. 우리 선조들이 날마다 외치고 살았던 코람데오죠. 코람데오가 뭐죠? 우리에게서 만들어내는 잡지 이름. 그것도 뭐 맞긴 합니다만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함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아사는요 일평생 온전했다. 이게 아사의 평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붙여보면 여러분 아사는요 다른 이름을 하나 붙일 수 있어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유다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일평생 온전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세상에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왕이에요. 아사가요. 그런데도 성경이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아사가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왕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평생 온전하게 잘했어 내 덕인 줄 아십니까? 그나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감사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실 일이지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일평생 온전하게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바른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서 옆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참 쉽죠. 물론 그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태어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제대로 된 아이로 자라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넘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자라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엄청난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낮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예, 주일날 너무 시간 없으니까 평일날 나와서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낮에는 바빠서 시간을 못 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낮에 뭐 그렇게 바빠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요, 낮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그렇게 바쁜데요.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서울 시민이 되는 건 참 쉽대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옛날에는 통반장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신고만 하면 서울 시민 돼요. 그런데 서울 시민답게 살기는 참 어렵답니다. 시민이 되는 건 쉬운데 시민답게 사는 거는 참 어렵답니다. 그렇죠? 촌에서 다 늙은 목사 한 올라왔다고 촌 목사하고 뭐 놀리는 분들도 많긴 합디다만은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요. 서울 사람들, 서울 사람이라고 폼은 잡는데 아, 참 사는 게 힘들구나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서울 시민답게 살기는 참 어렵구나. 그겁니다. 시민 되긴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요, 서울 시민 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건 동사무소 갈 필요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말 한마디면 돼요. 그래서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됐다. 천국은 따놓은기다. 이러고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요. 야곱처럼 이렇게 고생 저리 고생 수도 없이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 시간이면 가야 될 거리를 왜 10시간씩이나 걸려서 가나요? 오 목사님이 차 몰고 가다가 그리 된 거는 자기 탓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남 탓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 못한 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 보니 한 시간이면 갈 거리를요 10시간 가고 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가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잘 갔는데 하나님 잠시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도 하고 아사왕은 그나마 죽을 때가 다 됐어 말년에 그랬으니까 고생을 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도중에 그렇게 됐더라면요 그 후반전은 전쟁 치느라고 외적에 얼마나 시달렸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제가 많은 사람을 본 건 아니지만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평생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 중에요. 말년에 조금 한눈 팔다가요. 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 칭찬 한 방에 다 날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토록 교회를 헌신하고 한 다음에 은퇴할 때에 교회에서 조건을 몇 가지 걸어요. 그 중에 하나. 목사님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목사님 조건 다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평생도록 목회했던 그 교회에 목사님 이제는 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디 가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잘 맞춰놓고도요. 후배 목사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스스로 안 가는 분들도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목사님 이제는 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평생도록 교회를 잘 돌봐놓고도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욕심을 뿌려서 이런 오점을 남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단 그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대로 살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연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신 것 기억합니다. 평생토록 온전했다고 하는 아사왕도 말년에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 봅니다. 아사왕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의 왕들이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거나 실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